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의 최근 계속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4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구호당국은 오늘 미얀마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약 20만 명이 재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 민간단체들이 구호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늘 피해 지역 중 한 곳을 둘러봤습니다. 앞서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부 사가잉 지역을 찾아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이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최근 몇 주째 폭우가 계속되다가 지난주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어젯밤까지 샌프란시스코 북부 로어레이크 지역 22만 2천 헥타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전체 면적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24채와 단독 건물 26채가 전소됐으며 또 다른 주택 6,300여 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재난 현장에 동원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부 오리건주에서는 지난달 30일 모독 산림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인도양의 한 섬에서 발견된 항공기 잔해는 지난해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와 같은 기종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이 밝혔습니다. 리오 티옹라이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어제 프랑스 당국과 항공업체 보잉사 등의 조사 결과 해당 잔해는 보잉 777 여객기의 보조 날개 부분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옹 티옹라이 장관은 마다가스카르 동부 레유니옹 섬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잔해 역시 실종 여객기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조날개 부분이 발견된 곳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물체는 여객기의 출입문 부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의 주식시장이 오늘 5주 만에 문을 열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스 주가지수는 장을 열자마자 5주 전 종가에 비해 거의 23%가 폭락한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2시간여 만에 주가지수는 1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6월 말 채무위기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은행과 주식시장 등 금융기관들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 뒤 유럽연합 등 국제채권단과의 합의로 지난달 20일 은행 문을 연대 이어 주식시장도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채권단과 940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의 자금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국민 상당수는 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실적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아시아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1.5% 이상 폭락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약 1%, 홍콩 항셍 지수 역시 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오늘 배럴당 46달러 85센트에 거래됐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51달러 91센트에 머무는 등 국제유가 하락세도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병돼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가 어제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데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현지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무장단체 공격으로 병사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번 공격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개인 차원이며 정부의 메시지 전달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북을 하시는 일정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수장들이 모이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뜨거운 북핵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덮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레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정부 당국자는 동행하지 않으며 정부의 메시지 전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이 3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낸 초청장에는 이 여사를 포함한 19명의 방북단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북단은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김대중 평화센터 측 인사들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세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초청 의사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4일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북을 하시는 일정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또 이번 방북은 이 여사 개인 차원의 방문인 만큼 한국 정부 당국자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한국 국적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의 전세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방북할 예정입니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평양 산원과 아동병원 등을 방문해 직접 만든 털목도리와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북측 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숙소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당시 사용한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와 묘향산 호텔입니다.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초청한 만큼 면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닌 고위 인사와의 면담에 그칠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남북관계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보이며 당국 차원의 대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어떤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주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재추진됐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오는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 모두 모입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 가운데 6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들이 회원국 자격으로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최 측이 북한 대표들을 위해 호텔을 배정한 게 확인됐다며 북한 측의 참가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3일 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R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정부 차원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로 아세안 10개 나라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그리고 기타 국가 등 모두 27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안보 현안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북핵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협상 재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공방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북핵이 지역 안보의 위협으로 현실화하는 중대 기로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데 몰두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강하게 천명하고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핵 관련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접점을 만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어떤 힘대결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은 장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 또는 삼자 접촉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 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사치레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은 또 중국, 러시아와 연이어 양자 접촉을 갖고 미국, 일본과도 양자 그리고 삼자 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특히 미, 한, 일 세 나라는 중국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만들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를 위한 대북 공조 강화에 힘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ARF 회담의 결과물인 의장 성명에 이런 기조에 북핵 관련 내용이 담기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북중 두 나라의 회동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래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의 화해 몸짓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고 이런 분위기가 이번 ARF 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 접촉 여부를 주시하고 있지만 외교장관 회동에 걸맞는 사전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몽골을 통한 대북 압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공식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NHK 방송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1일 총리관저에서 정부 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직접 접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도록 북한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상이 8월 5일과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아세안 관련 회의 가운데 유일하게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회원국이며 ARF 외교장관 회의는 6일 열립니다. 기시다 외상과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얀마에서 열린 ARF 회의에서도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31일 열린 정부 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난해 일부 해제한 대북 제재를 복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일본 국내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회적으로 몽골을 통한 대북 압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케베 츠토무 전 자민당 간사장은 30일 몽골을 방문해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바람이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몽골로 초청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월 초 김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덮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 조립과 발사 등에 대한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며 오는 10월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당국의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은폐용 덮개를 설치한다면 미사일 조립 등의 여부를 곧바로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정보당국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이 있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징후를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도발을 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하는 그런 도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한미 정보당국은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징후는 파악할 것이다.
이 앞서 일본의 한 언론은 2일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은폐용 덮개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 덮개 공사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동창리 발사장에 기존 50m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67m까지 높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장일훈 차석 대사와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서세평 대사가 잇따라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이래 성대한 행사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위성 발사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이를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꺾어지는 해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노동당 창건 70주년 되는 해이고 지난 5월에 위성 관제 종합지휘소를 개발하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올해 10월에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한 정보 당국은 북한의 덮개 설치 작업을 정찰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분유가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영양 강화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는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지원하기로 한 분유 가운데 1차분 분유 500톤이 일주일여 전에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548만 스위스 프랑, 미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2차분은 8월 둘째 주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이 분유로 슈퍼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혼합영양강화식품에는 쌀 우유 혼합물과 곡물 우유 혼합물, 옥수수 콩 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2015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 식품은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지원한 분유로 지난해 북한 주민 9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스위스가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에 지원한 분유는 미화 3,400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분유로 만든 영양강화식품이 영양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분유 외에도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올해 대북지원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938만 스위스 프랑, 미화 1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공부한 영국 학생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김일성 대학에 다니는 북한 학생들이 대부분 특권층이며 생활 태도는 건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진학을 앞둔 18살의 알레산드로 포드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2월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포드 씨는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북한에 가는 것이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다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수학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포드 씨의 아버지는 글린 포드 전 유럽연합 의원으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포드 씨는 김일성 대학 연수에 앞서 15살 때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 신문에 따르면 포드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한 첫 서방국가 출신 학생입니다. 신문은 포드 씨와 김일성 대학의 북한 학생들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 씨는 정치인의 아들로서 벨기에에서 국제학교에 다녔고 김일성 대학의 북한 학생들은 풍족한 특권층의 자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드 씨는 북한 학생들의 부모들은 당 간부나 고위 당국자가 많았고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 런던에서 살았던 학생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드 씨는 북한에서 4개월 동안 공부하는 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로 미화 4,700달러 정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대학 기숙사는 깨끗하고 편했지만 매우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었고 겨울에는 2주 동안 뜨거운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었다고 포드 씨는 전했습니다. 또 개별 목욕탕도 없어서 모두 한 데 모여 함께 씻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씨는 북한 학생들이 세뇌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의 박해를 받는 가난한 나라라고 실제로 믿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씨는 북한 학생들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자신이 미국 가수 에미넴의 노래를 들려주자 북한 학생들은 왜 그는 자기 자신이나 성, 마약에 대해서만 노래하나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그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기 전 성, 마약, 록음악을 즐기는데 북한 젊은이들은 달랐다고 포드 씨는 평가했습니다. 포드 씨는 자신을 보기에 북한인들은 더 금욕적이라며 혼전 순결을 지키는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20살에서 25살 사이의 북한 청년들은 성 경험이 없었고 남녀 친구가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씨는 또 북한 친구들은 개인주의 개념이 없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때때로 숨이 막힐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씨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 방문을 권유한다면서 북한에서의 외국인 교환 연수가 활성화되면 북한이 더 개방되고 인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김국향 선수가 북한 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 선수는 내년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6살의 김국향 선수가 북한 수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김 선수는 30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2015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397.05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5차례 시기 중 4차까지 끝낸 상황에서 3위였던 김 선수는 마지막 5차 시기에서 2명의 심판으로부터 10점 만점을 받는 등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연출했습니다. 북한 선수가 42년 역사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김 선수와 북한 선수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각국 선수들도 김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김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손을 흔들며 답례했고 이어 북한 국가가 연주되자 거수경례와 함께 국가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선수는 시상식 뒤 열린 국제수영연맹과의 인터뷰에서 꾸준한 훈련이 금메달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등까지 할지는 정말 몰랐지만 다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키 154cm에 몸무게 36kg으로 이번 대회 출전 선수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벼운 김 선수는 12살에 다이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등 하루 5시간씩 훈련하면서 40여 차례 다이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첫 국제대회 출전이라는 김 선수는 당초 목표는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승한 만큼 브라질 올림픽에서도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 하계올림픽은 내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김국향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서 지난 27일 열린 다이빙 여자 10m 싱크로 플랫폼에서 김은양과 송남향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는 등 내년 올림픽에서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1973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 때까지 4년마다 열리다 이후 2년 간격으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박태환 선수가 2007년 호주 멜버른 대회에서 따낸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또 2009년 중국 상하이 대회에서 따낸 금메달 1개 등 모두 3개 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농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높이고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되어 온 행사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배재 고등학교 체육관. 250여 명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 친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전국 다문화 유소년 농구대회 개막식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대회는 2013년에 다문화 가족 어린이 농구대회로 출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소년들에게 농구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및 유소년 농구대회로 확대됐고 올해로 세 번째 대회를 맞았는데요. 올해 대회에는 유소년부 16팀, 다문화부 4팀 등 총 20팀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회를 주최한 한 여행사의 이상진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오늘 제 3회째를 맡고 있는 그 전국 다문화랑 유소년들 어린이 농구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3회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팀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하루만 행사를 하다가 올해 많은 팀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틀 동안 경기를 진행하거든요.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소외된 아이들이나 내지는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친구들 간의 관계 증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근데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하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프렌즈라고 하는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구단주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계속 지원을 하다가 그 친구들이 좀 뛸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소년부는 한 조당 4팀씩 총 4개 조로 편성, 예선을 거쳐 8강 토너먼트, 그러니까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진편은 제외시키면서 이긴 편끼리 겨뤄 최후에 남은 두 편으로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다문화 4팀은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는 풀리그로 진행했습니다. 개막식 하루 전부터 이틀 동안 이곳 배재고등학교 체육관과 서울 유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각 두 개 조씩 경기를 펼쳤는데요. 둘째 날 고향 SK 주니어 나이츠와 경기를 펼친 B조의 분당 썬더스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분당 썬더스에서 온 저는 김민우고 얘는 박승현이에요. 그래서 분당 썬더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구하는 데인데 그냥 이렇게 농구 재밌게 하고 많이 이기고 재밌게 하는데 3학년부터 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다 있어요. 저는 스몰 포워드고요. 그냥 애들이 다 같이 재밌게 하고 이렇게 농구하고 패스도 잘하고 막 많이 이기니까 이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 이렇게 보답 되니까 되게 재밌게 돼요.
애들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이기니까 좋아서
막 형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우리 팀에서 잘하는 형들을 딱 불러서 이렇게 연습 게임도 하고 그 형들이 막 많이 도와줬으니까 힘들게 막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요. 분당 썬더스 화이팅!
당찬 목소리답게 분당 썬더스는 이날 우승을 차지했고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 4개 대륙 13개 나라의 어린이 20명이 모인 글로벌 프렌즈 농구단 역시 리틀 비스트 농구단을 누르고 다문화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에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등 많은 응원 인파가 함께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특해요. 문제야 이번에 열심히 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 파이팅해.
예, 5학년이랑 6학년 여자친구들 구성이 돼서 한 12명 정도의 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 와서까지 농구 계속하게 되어서 엄마 정말 행복하고 오늘 열심히 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게 되면 너무 좋겠다. 화이팅!
농구를 하면서 더 활발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들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뿌듯하기만 합니다.
동생이 농구하면서 끈기도 생겼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키도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아이들이 일단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뭐 공부라든가 또 다른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고 그 운동이라는 그 신선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신이 굉장히 아이들이 밝아지고 그런 표정 같은 것들도 그 운동만 생각하는 그 눈빛이 너무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글로벌 프렌즈 농구단과 분당 썬더스 농구단은 9월 초에 일본 전지훈련을 가게 되고요. 현지에서는 일본 유소년팀과의 친선 경기도 치르게 됩니다.
총 이제 4위까지 상패와 부상들이 주어지고요. 최종 우승하는 팀, 그 다문화 팀 중에 한 팀, 유소년 팀 중에 한 팀, 그래서 두 팀을 지금 다음 달에 가까운 일본으로 저희가 전지훈련을 갈 거고요. 뭐 쉼도 있고 뭐 훈련은 뭐 좀 막 강도 높게 있진 않고요. 일본에 있는 유소년 팀이랑 같이 경기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요청들이 많으세요. 뭐 중등부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들도 오시고 하는데 더 이제 나이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유소년들, 다문화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동을 방문해 이란 핵 합의의 이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17개월 전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과 같은 기종의 부품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구구 유대인들의 테러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리 장관의 중동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죠. 현재 중동 카타르를 방문하고 있죠?
예, 케리 장관은 최근 이란과 주요 6개국이 맺은 핵합의 결과를 중동 국가들에 설득하기 위해서 어제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걸프협력회의 GCC 외무장관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걸프협력회의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 미국,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점 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걸프협력회의 GCC 국가들은 이슬람교 중에서도 순위파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시아파인 이란이 핵 합의를 맺은 뒤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 우려를 잠재우는 게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중동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란의 잠재적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회의의 성격도 있습니다.
네, 케리 장관과 이들의 모임, 이 밖에 또 어떤 의제가 다뤄지게 됩니까?
네, 케리 장관은 걸프협력회의 외무장관들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는 방안, 예멘 내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리 장관은 카타르를 방문하기 전에 이집트도 방문을 했었죠?
예, 이를 방문했었는데요. 이집트에서도 이란 핵 타결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카이로에서 사메 슈크라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케리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There can be absolutely no question that if the Vienna plan fully implemented, it will make
케리 장관은 비엔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면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는 두 나라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예,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한때 중단됐다가 올해 초 재개됐는데요. 이집트 군부가 2013년 모하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케리 장관은 카이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중단된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도 재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케리 장관이 중동 국가들의 이란 핵 합의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핵 합의 성과를 적극 알렸다죠?
예,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이란 국영방송인 채널 1 프레스 TV를 통해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핵 협상이 양자의 모두 이득이었다며 협상을 시작한 2년 전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술이 게마다림 론 우술몬 달 만타가 암범 있음.
로하니 대통령은 서방과 맺은 핵 합의를 통해 중동에서 현재 최악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와 예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외교와 포용만이 정치적 문제와 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로하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지구 전오늘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여객기 잔해가 발견이 됐습니다. 17개월 전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과 같은 기종의 부품으로 공식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리아오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reckage found earlier is confirmed to be the flagpron.
리아우 장관은 앞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는 보잉 777의 날개 뒤편 부품인 플래퍼런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리아우 장관은 하지만 이 부품이 실제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의 부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잉 777 기종 가운데 해상에서 사고가 난 항공기는 MH370편밖에 없어서 결국 이 여객기의 잔해로 판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해가 프랑스로 옮겨졌다죠?
예, 잔해가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섬 해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잔해는 지난 1일 프랑스 뚤루즈 인근 국방부 실험실로 옮겨졌고 프랑스와 말레이시아 항공당국, 보잉사 등이 5일부터 이 잔해가 MH370편의 부품인지 정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잔해가 사고 당시 상황과 추락 지점 등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프랑스 수사당국의 전직 관계자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운항 정보가 담긴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은 한 사고 전후 사정을 알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고 여객기가 바다로 추락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객기가 억류돼 있을 것이라는 등 음모설을 잠재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종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인근에서 레이더에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는데 17개월 후에 잔해 한 조각이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흘러갔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 말라카 해협에서 마지막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국제수색팀은 호주 주변 해역을 수색했었죠. 하지만 정작 호주에서 4,8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인도양에서 잔해가 발견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인도양의 해류를 따라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날개 뒤편 부품인데 이 플랫퍼론이 발견된 레위니옹 섬에서는 주민들이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이 잔해 찾기에 나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해안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데요. 비행기 문의 파편으로 추정될 수 있는 길이 70cm짜리 조각 등 여러 개의 금속성 파편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리아오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추가 잔해들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의 잔해인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에 극우 유대인들이 흉기 난동에 방화를 저질러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강경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다죠?
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특히 방화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한 뒤 이런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시에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극우 유대인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나 기소 절차 없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구금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떤 범죄들입니까?
예, 지난달 30일 예루살렘에서 동성애자 행렬에 초정통파 유대교 신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때 16살 소녀가 흉기에 찔려 다쳤고요. 병원에 입원했지만 어제 사망했습니다. 31일 오전에는 극우 유대교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민가에 방화해서 18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까지 숨져서 팔레스타인 측이 거세게 반발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사건을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극우 유대인들의 증오 범죄와 폭력 사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대도시인 텔아비브의 라빈 광장에서는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열렸는데요. 방화로 숨진 팔레스타인 아기의 삼촌을 포함해서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증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시몬 페레즈 전 대통령도 각각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군이 시리아 반군 지원을 위해서 공군력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 지원을 위한 공군력 사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 지상군 파병 등 직접적인 전쟁 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는 친서방 시리아 반군을 훈련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만 해왔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하느냐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번 조치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직접적인 대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군 측은 이번 공군력 사용이 아사드 정권이 아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의 대결에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군을 공격한 주체가 ISIL이 아닌 시리아 정부군이나 알카에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군이 더 깊숙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군요.
예,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 엔, 미화 402억 7천만 달러 넘게 책정해달라는 요구서를 일본 방위성이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방위비를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이래 계속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은 2015년도 예산인데요. 미화로 약 401억 달러였습니다.
2016년 방위 예산을 이렇게 역대 최고로 잡은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예, 집단 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감안한 것인데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국과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고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반영합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또 외딴선 방어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비가 내리고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는 28도. 신우주는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6도. 강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5도. 해주와 개성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24도, 최고 27도. 개성은 최저 24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은 비가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 27도. 장진도 비, 최저 18도, 최고 21도. 해산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4도입니다. 선봉도 비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 25도. 원산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 많고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핵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걸프협력위원회 6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오늘 카타르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란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타르 외무장관은 오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케리 장관의 발표에 대해 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랍동맹국들은 중동지역이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이란 등이 중동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대응하기 위해 걸프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안보협력 확대 분야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개발과 무기와 특수군 훈련 지원 등의 조속한 시행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의 주식시장이 오늘 5주 만에 문을 열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스 주가지수는 장을 열자마자 5주 전 종가에 비해 거의 23% 폭락한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중반 이후에도 주가지수는 16% 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6월 말 채무위기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은행과 주식시장 등 금융기관들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 뒤에 유럽연합 등 국제채권단과의 합의로 지난달 20일 은행 문을 연 데 이어 주식시장도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채권단과 940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의 자금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국민 상당수는 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실적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아시아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5% 이상 폭락했고 한국의 코스피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오늘 배럴당 $46.85에 거래됐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51 91센트에 머무는 등 국제유가 하락세도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미국 증시들도 지난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최대 석유업체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지난해 사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해당 주식은 지난달 31일 각각 5%씩 폭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에 최근 계속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4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구호당국은 오늘 미얀마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약 20만 명이 재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 민간단체들이 구호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늘 피해 지역 중 한 곳을 둘러봤습니다. 앞서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도 지난 주말 북부 사가잉 지역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최근 몇 주째 폭우가 계속되다 지난주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어젯밤까지 샌프란시스코 북부 로어 레이크 지역 2만 2천 헥타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전체의 면적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24채와 단독 건물 26채가 전소됐으며 또 다른 주택 6,300여 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재난 현장에 투입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부 오리건주에서는 지난달 30일 모독 산림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병돼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가 어제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데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현지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병사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번 공격을 강한 어조로 비난한 뒤 사건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유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모든 무장단체들에게 중앙아프리카 지원단의 중립적인 활동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